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매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매일 올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굵고 아름다운 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역대하 1장 7절을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정성을 다해 드린 일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무엇을 응답받고자 하나님께 구할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시면 그 응답은 축복은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너무 작은 것도 아니면 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도 구하면 나중에 아유 그거 내가 너무 당장의 것만 생각했나 이렇게 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도 별로 답을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것은 2026년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들 제출하시면서 고민 많이 하셔서 아니 기도하셔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을 테니까 지금의 질문에 아직도 저는 답을 못하겠어요 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 제목 삼아 세 가지를 적어내셨을 테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것 구하겠습니다. 아마 생각하실 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어떠했을까요? 역대하 1장 8절부터 10절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어제 추모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부모가 내 조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또 내 조상을 기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딱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기도를 들으실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기쁘게 들으실 수 있다면 응답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이게 지혜로운 기도가 될 텐데요. 지금 솔로몬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육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온전히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자기의 소원을 아릅니다.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당연히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들도 넘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는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서 930년까지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기반을 닦아 놓은 후였기 때문에 안정된 속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지요. 또한 나단 선지자의 신앙 교육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며 초창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었지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단지 소나 양 일천 마리를 잡아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니까 천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나 양을 일천 마리 이렇게 드린 것에 일천 번제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적용하여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천일을 작정하시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약 3년 동안인데 야 참 대단하다. 어떤 분은 100일 이렇게 작정만 하더라도 이행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보는데요. 그런데 1년도 아니라 약 3년 가까운 천일 동안을 작정 단일 처량 아니면 작정 기도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아침 금식 이렇게 하신 분들도 참 대단하다 여깁니다만은 솔로몬은 지금 왕으로서 또 예루살렘에서 정치를 이루어야 되고 또 모든 통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본인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정치 경제의 중심지를 떠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매일매일 가능합니까? 그래서 일천 번제라는 것은 천일 동안이 아니라 이렇게 소나 양으로 일천 마리로 하나님께 번제하였던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소 일천 마리는 일반적으로는 많은 수일 수 있지만 부강한 나라의 왕이라면 능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그 능히 왕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 않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재산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큰 정성으로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성을 다한 것 안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잔치하고 내가 왕으로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궁리하고 회의하고 이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드렸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소나 양의 천마리의 의미, 그 의미도 육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정성이지만 그에 담겨 있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지금 왕입니다. 더더욱 그 육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을 평안히 통치를 해 놓았기에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 왕은 지금 안정된 상태에서 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지금 왕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려는 마음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절대 그리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리고 작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만 이 나라를 또 백성들을 안정되이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겸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이지요. 번제는 오늘날처럼 간단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제단 위에 올리고 각을 뜨고 살을 발라서 전부 불태움으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법입니다. 이렇게 제사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속합니다. 번제로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이나 귀신 앞에 제사 지낼 때도 흠없고 깨끗한 음식으로 정성을 드리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면 얼마나 흠이 없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소로부터 시작하여 집 비둘기, 이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소 한 마리 하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집 비둘기 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이 차이는 지금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설명하죠. 이 차이는 사람의 빈부 격차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유하고 또 그렇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자기에 맞추어서 정성을 내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시죠.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재물을 요구하신다면 가난한 이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고 부유한 이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내보이도록 이러한 차이를 차별을 두셨지만 그러나 그 안의 핵심은 내가 마음을 뜻을 정성을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꼭 물질만을 그렇다 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여지는 행함 또한도 경건한 것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성령시대인데 마음이 중요하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전하다면 행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뭐 연인이든 연애를 할 때 남녀가 만날 때 아니면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래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합니다. 꼭 연인이 사랑하는 걸 떠나서 사람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저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나? 라고 하는 느낌은 여러분 무엇으로 느낍니까? 상대의 말과 행함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말은 거짓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행함과 말이 또 함께 우리의 마음 안에 감동을 줄 때에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말과 행함도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과 말과 행함, 이 모든 게 잘 어울려져야 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온전하다 할 수 없는 것이요. 행함은 했지만 그 마음이 깃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 어우러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마음과 또 행함 이 모든 것이 잘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상대의 나를 사랑함을 나를 소중히 여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마음의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한다면 받는 편에서도 마음이 썩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반대로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한번 보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의 무슨 액수의 가치가 아니라 자그만 것 하나여도 야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했구나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누누이 나 이거는 안 좋아해 했는데 그 안 좋아하는 걸 나에게 선물했어요. 그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내 말을 평상시에 귀 기울여 듣지 않구나. 나를 소중히 귀히 여기지 않구나. 내가 이거 분명히 안 좋아한다고 한 번두 번 말한 거 아닌데 어떻게 그걸로 사왔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고가의 선물이어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집에 갈 때 과일을 한 봉지 사가든가 아니면 어떤 뭐 빵이라도 하나 사갈 때요. 고민해야 돼요. 더더욱 내가 이게 상대가 좋아하는 걸까? 또 이게 과일 같은 거는요. 달아야 맛있지. 달지 않은 과일을 아무리 가져다 준들 옛날에 가난할 때야 그래도 감사하게 받았겠지만 요즘은 부유한 우리 세대에서 그렇지 않죠. 아니, 과일을 받아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아유 이 맛이 없는 거 선물했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물할 때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고 제가 어렸을 때 원장님께서 저희 사택은 사택의 공간만이 아니었고 사택 안에는 성도님들이 자주 오시기도 하고 또 일꾼들이 오기도 하고 어떤 목자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그런 일꾼들에게 항상 식사 때가 되면 식사 대접하시고 또 잠깐 들렸다 가더라도 간식이라도 대접하시는 그런 분이셨지요. 뭐 초창기의 일꾼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원장님이 항상 대접하기를 즐겨 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일꾼들이 방문할 때에 음식이든 뭐 과일이든 이런 걸 대접하려면 이게 꽤 많은 양이 필요하죠. 그리고 좋은 품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시냐면 옛날에 이 음식물 아니면 식재료 사실 때 보면 가락시장 가시고 뭐 어디 뭐 그런 큰 시장들을 가세요. 그러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죠. 근데 싸다고 해서만 사지 않으세요. 꼭 물건 하나하나 품질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을 보고 그리고 좋은 거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시니까 그만큼 재료가 좋아야 음식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많은 이제 배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배달로 시켜 먹는다고 하면 원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트에서도 요즘에 식재료들 배달해요. 그러면 아니 눈으로 보고 사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성도들을 섬길 때나 뭘 할 때도 그만큼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었지 대충하지 않으시는 거죠. 더더욱 목자님의 뭐 과일을 사드린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맛난 것으로 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정성이 바로 마음의 사랑이 담겨있는 행함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뭐 선물 하나에 말 한마디에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일지라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 상대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번제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흠향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으로 연락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싫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가? 바로 마음이 정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싫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정말 우리가 충격적으로 좀 받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할까? 지금 구약시대의 비유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말씀하시지만 바꿔서 여러분들의 예배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받으실까? 혹시 싫다 하는 건 아닐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흠 있고 더러운 재물로 제사드린 제사장들에 대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하시며 매우 노여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이 여기자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 대화 또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죠.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유익을 구하고 육을 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하였다, 제사하였다, 하나님께 이러한 예물을 드렸다 라고 할 때 저들은 여호와를 경멸하자라고 말했던 그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대화 속에,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려고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지 않았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단에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릴 리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께 번제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하였기 까닭에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 하시고 저들은 나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병들고 눈먼 이러한 짐승이었다라고 하시는데 제물도 하나님께 정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꼭 제물을 드린 것의 문제가 아닌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까닭에 이렇게 육적인 표현들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제물이 망가지거나 온전치 않은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 나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누군가가 좀 닫아뒀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대입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찬양을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면 어떠할까? 내 마음이 세상을 쫓고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내 입술이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곳곳에서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또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그러니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충성과 헌신과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축복 주세요라고 예물 드리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한마디를 듣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꼭 명심하여 이제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너 나에게 무엇을든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아, 이러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가 좀 오지 않도록 누군가가 막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의 찬양을 드리니 너무 기쁘고 내가 너가 나와 내 옆에 나와 예배하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충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 우리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주일마다 또는 때를 쫓아 많은 예배가 있지만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바르고 정확하게 증거되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을 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려면 먼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며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함 속에 말씀을 듣고 깨우쳐 양식 삼을 수 있지요. 그러니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가끔은 설교자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단해서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고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으로 설교하거나 영의 세계를 증거하면 핍박받을까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의 세계인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살 천국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도 천사가 우리를 돕고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영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또 쉽게 신앙생활하려는 성도들에게 맞추어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이론과 상식 가운데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참 자녀로 변화되지 않고 겉모양만 교인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계가 혼탁하여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때 이 제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악을 벗고 성결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하여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영광 돌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본교회에서는 특송 하나를 드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립니다. 성전을 꾸밀 때는 어떠합니까?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이 단 보시면 참 흐뭇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개개인도 그러한 열매로 나오리라 다짐하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 단을 장식하는 여성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일 하나하나도 좋은 것으로 아 이게 단에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그냥 싸고 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고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도매 시장을 찾게 되죠. 근데 그 시장에 가서도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고르니까 근데 한두 개 몇 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가짓수를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에 사시려고 뭐에 쓰시려고 이렇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 우리는 교회에 추수감사절에 단에 장식으로 올립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아까도 교회에 단에 장식한다고 과일을 사갔는데 쉽게 말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막 좋은 거 고르지 않으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비교가 되죠. 근데 우리 일꾼들은 원로 목사님께 잘 배워서 이 단의 꽃꽂이 하나에도 탐스러운 꽃으로 시들지 않고 탐스럽고 좋은 꽃으로 이렇게 해서요. 이 꽃꽂이 할 때 우리가 이 꽃 파는 곳에 도매시장에서 사오잖아요. 그때요. 그 도매시장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런데도요. 우리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또 잘 맞는 것들로 구비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탄절, 또 성탄 장식은 어떠합니까? 몇 주 동안 준비해서 이 사택 정원은 한 달 전부터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 또 정성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했습니다. 일꾼들은 또 휴가를 내서 이 디자인 선교회들은 휴가를 내서도 이 공간들을 꾸미게 되는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사람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 생활이 평안합니다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인 거예요. 그냥 대충 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정성, 마음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제단은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림으로 온전한 주일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올 때 모습은 어떠합니까? 깨끗하고 단정한 몸과 옷매무새,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예배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요, 특별한 클래식 공연에서는 연주자는 물론 관람하는 사람도 정장을 입고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뭐,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왕궁에서, 이 궁정에서 주최하는 이러한 연주회다. 그러면 당연히 참석하는 사람도 아무나 참석 못하지만 다 잘 갖춰진 옷을 입고 참여합니다. 연주자부터 시작해서도요. 또 세상에서도요. 고급 식당에는요. 복장이나 신발도 단정해야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요 성전이니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찬양과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드리셔서 여러분도 일천번제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사 놀라운 축복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정성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순수하여 아직 욕심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밝은 진리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백성들을 위해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며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다고 뭘 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와 목회자, 장로, 일꾼들을 위해 성전 건축이나 세계 선교 등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진리를 쫓아 행하는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어도 마음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범죄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변화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구할 때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신속히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치료되기를 원하고 또는 사업터 일터에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응답과 축복받기 위해서도 먼저 해야 할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치료받고 또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신 대로 대부분 죄의 담으로 인해 응답과 축복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7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였지요. 자, 적국에 지금 끌려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의거하여 다니엘 선지자는 적국에서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축복과 응답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기억한다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겠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구하여 응답받으려면 먼저 죄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질병이 치료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자 그는 죄사함을 받고 이어 중풍병까지 치료받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정성껏 향유를 준비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응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들은 죄사함뿐 아니라 문제 해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금 빛 가운데 살기를 마음에 다지며 어둠의 길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을 구하기에 앞서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닮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성결을 위해 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는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이라는 행함이 동반돼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만민의 재단에서는 다니엘 철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언가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또 성결로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기도를 먼저 올리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내 육의 필요도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성결되는 기도니까 그 기도만 하고 나의 필요는 구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도 육적인 필요들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해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을 위한 기도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간구요.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육의 필요도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더 신속히 응답받는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2026년은 이러한 기도, 이러한 예배를 올리셔서 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각색 질병을 치료받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등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스스로의 막힌 죄의 담을 다 헐지 않고 그리고 너무 중한 병의 큰 문제 앞에 기도를 개인 기도를 받으려 또 이 치료의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주혜조님들이 대신하여 중복 기도를 하게 되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영혼들의 문제들을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중한 문제를 그 스스로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은 막힌 죄의 담이 다 헐리지 않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중한 병을 다 치료받을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의의 부분에서 죄의 담만이 아니라 그 외에 행해야 될 그러한 공의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치유 집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그 공의를 채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메어 달려야 되는 공의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많은 부분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혜종님들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해결받아야 그래 온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기도받았는데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재단은 너무 큽니다. 자, 예를 들어 본인이 70을 해야 되는데 70을 하지 않고 30만 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주혜종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부족한 40 부분은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치료받았어도 하나님께 철저히 계속하여 회개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이켜야 되고 다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 그래야 이제 치료받은 것이 유지돼서 다시 아프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죄 용서받고 그래서 죄에 담 헐고 죄담 용서받고 헐고 큰 문제 앞에 회개했다면 다시 죄 짓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근데 큰 문제였어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큰 질병이었는데 기도받고 해결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럼 항상 저는 걱정인 거죠. 전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받기 어려운 이 큰 문제 앞에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또 이 재단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치료에 터치를 해주셨으면 그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메어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충성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치료받고 응답받았어도 또 시간이 흘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흠양하시는지를 깨달아 이제 후로는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대로 성도님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